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거나 가르치실 때 단지 흥미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과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시나요? 비벌트 중간 가계 소득인 상위 세계 최고 소득의 1%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은행에 돈과 차도 있고 집도 있고 파워볼이 이야기를 들으면 재산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돈 거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생각해야 되고 컨트롤도 생각해야 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존경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영혼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이 조용해지고 느려지고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실제로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중간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사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물가로 걸어가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이 군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마태는 시편 78장을 인용합니다. 시편 78장 2절.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그리고 나서 마태는 이 폭풍 같은 비유를 계속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왕국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이 왕국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문턱을 넘어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한 문장의 비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때 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와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발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두 가지 생각,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이가 현장에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바로 저곳에서 한 남자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는 충분히 여려있고 충분히 거기에 있고 그는 그것을 다시 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인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다가 아주 가치 있는 진주 하나를 찾습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것 같고 다른 한 사람은 찾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큰 가치가 있는 것,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종류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두 이야기 모두에서 두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파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이런 가운데 발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남자가 들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을 때 그것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삽니다. 이것은 천국이 현재 우리가 발견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중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대한 응답, 우리 영혼의 갈망, 의미 있는 삶, 목적, 평화, 너무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대체 현실과 같지만 이 세상의 중간에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작업 중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한가운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여러분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마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천국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냥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찾고 있다고 해도 방법을 모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제한된 차원에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만지고 보고 냄새를 맡는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 우리 앞에 있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현장을 위해 다 팔겠습니까? 진주를 위해 모두 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히브리언이라는 불리는 이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특별하고 독특하지만 노예로 삽니다. 목자였던 모세는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인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또한 여러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고 그는 그들에게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히브리어 말로 헬로임,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있었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엑스 니힐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은 형태가 없고 공허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표현은 토후바 보부입니다. 그것은 혼란하고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무리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본질적으로 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신은 무에서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은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숨쉬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여기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헬로임, 영혼, 힘, 호흡, 만들기. 여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상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말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으면 다른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 물, 땅, 나무, 동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먼저 보이지 않은 영역이 있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영역, 물리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십니까? 아니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자고 말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물리적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인간은 영적입니까? 아니면 육적입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교차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육체적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영적 현실에 눈을 뜨려게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두 영역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법, 감정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누구인지, 일하는 방법, 노는 방법, 완전히 통합된 존재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는 육체적이고 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왜 망가졌다고 느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우리는 한 차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한 이유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것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왕국은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야기에서 두 사람 모두 왕국을 얻는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는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희생을 할지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좌절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쓸쓸함을 느끼거나 화를 낼 수도 있고 냉소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잘못된 영역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시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간 삶을 중단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저는 프레드릭 비크너가 쓴 말을 좋아합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만 있었다면 거룩함, 선함, 아름다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숨쉬는 것과 같으며 우리 내면과 내면 모두에게서 나타나도록 부르짖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세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이 우리가 굶어 죽고 있는 것임을 깨닫더라도 다른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은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그것은 집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든 우리 모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깊고 심오한 것을 갈망하고 만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 세계를 위해 태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과 장소로의 이동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었고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왕국을 찾으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던지는 두 남자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왕국으로 가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참여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것은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변화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심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밭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팔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진주에 대해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복음을 믿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상함을 분명히 볼 때, 그리고 그가 그의 행하신 일을 분명히 볼 때마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추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의 큰 희생을 볼 때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원근법으로 봅니다.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